세기 총잡이 스코필드 키드가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자 악명 높은 총잡이였다가 뉘우치고 농부로 살아가는 윌리엄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미래까지 빼앗는 거지.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에 개봉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The Unforgiven입니다. 은퇴한 무법자가 운명에 휘말려 다시 무법자로 변모해가는 과정에서 과거 레오네 감독의 마카로니 웨스턴을 재해석해 보였다는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큰 나무가 서 있고 그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집과 아내의 묘비가 멀리 보이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진 해크먼, 모건 프리먼, 리처드 해리스가 출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윌리엄 머니는 11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 높았던 무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아내를 만난 후 술과 총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행복도 잠시, 아내는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머니는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돼지를 치며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코필드 키드라는 청년이 머니를 찾아오는데 매춘부 한 명이 근처에 거주하는 카우보이들에게 칼부림을 당해 심하게 다치게 됐고 이에 분노한 동료 매춘부들이 돈을 모아 범인들을 죽인 자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머니는 스코필드 키드의 제안에 응하는데요. 10여 년 전 함께 무법자 생활을 했던 동료 네드를 찾아가 이번 계획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Will Looks Off, Will, 눈을 떼다, 그리고 Debbie Leading Horses, 말을 이끄는 데비였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촬영 무대는 캐나다 앨버타였습니다. 1880년대를 정확히 재현하는 배경을 찾기 위해서 감독 겸 제작자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미술 담당 헨리 범스테드는 꼼꼼한 사전 조사를 거쳐 캐나다 앨버타로 선정해 농장과 마을 건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현실성을 더하고자 보조 출연자들을 모두 진짜 소를 모는 카우보이들을 섭외했고요. 캘리포니아주 소노라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19세기 열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개봉 후 평론가들의 찬사와 대중적인 성공을 함께 거머쥘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철저하게 감상을 배제한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미국 서부 시대를 재현했습니다. 복수가 그 주제인 단순한 서부극으로 읽힐 수 있는 이 영화에는 사실 기존의 서부 개척기 신화의 허구성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언제나 정의를 편드는 의로운 영웅의 이미지를 허물고 있죠. 다시 말해 용서받지 못한 자는 기존 서부 영화를 지배하던 영웅과 전설의 탄생을 냉정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Pony for the Lady, 숙녀를 위한 조랑말과 빌 클립스 밥, 빌 밥을 죽이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의 무법자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통해 개척지의 삶과 영웅의 이미지를 둘러싼 기존의 신화를 한 겹 두 겹 벗겨냈다는 평가를 받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인해서 석양의 무법자 등 서부극에서 황홀한 연기를 펼쳤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명배우뿐만 아니라 명감독으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물에서 언제나 멋있거나 카리스마 있는 역할로만 등장했던 이스트우드가 스스로 기존의 서부극 공식을 재해석하고 비튼 영화이기도 한 용서받지 못한 자는 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을 기억하는 관객들에게는 상당한 화제거리가 됐는데요. 하지만 액션스타로 성장하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연출가로서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1971년 작품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를 감독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의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스트우드와 같이 일했던 이탈리아 영화 감독인 세르조 레오네 감독과 액션 영화의 대가였던 돈 시겔 감독을 추모하는 글이 나오고요. 또 서부극의 1인자로 불리던 존 포드 감독을 추모하는 글도 나오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헤드스톤 앤 플라워스, 묘비와 꽃들, Give it to him, 그에게 주다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넓은 의미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의 범주에 속하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선악으로 대비되는 기존 서부극의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탈피한 새로운 영화들을 말합니다. 1960년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서부 영화의 하위 장르로 전통적인 서부극의 스타일에 대한 반기에서 비롯됐는데요. 샘 페킨파, 세르지오 레오네, 데이비드 밀러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 이 장르에 속하고요. 샘 페킨파의 와일드번치는 기존의 서부극을 재해석한 수정주의 서부극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이탈리아계 감독들이 멕시코 변방지대를 무대로 한 장르를 일컬어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은 당시 미국의 사회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반전운동, 히피운동 등이 활발했던 1960년대의 사실적인 분위기를 반영해 낭만적이고 이상화된 기존 서부극의 영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중적인 반영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정주의 서부극의 인물들은 더 거칠어졌고요. 폭력의 수위는 세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서부극에 대한 대중적인 흥미가 떨어진 분위기에서 수정주의 서부극은 이 장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만들어지던 시대와 동떨어진 1990년대 작품이지만 수정주의에 또 한 번의 수정을 가하면서 이 계통 작품의 맥을 잇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It's Self-Defense, 자기 방어, Will Rise In, Will 말을 타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서부극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서부 영화의 시대는 지났다는 예상을 깨고 이 영화는 1992년 나온 닐 조던 감독의 걸작 크라임 게임을 따돌리고 1993년 오스카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1993년 골든글로브상 감독상과 역시 진 해크먼이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고요. 1993년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진 해크먼이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2007년 미국 영화연구소 AFI 선정 100대 영화 68위에 올랐고요. 흥행에도 성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영화로 각종 영화상의 나무 조연상을 모두 휩쓴 진 해크먼은 처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판권을 샀을 때 출연 요청을 거절했다가 다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영화의 엔딩 장면을 수놓은 곡 클라우디아의 노래는 석양이 비치는 농가의 풍경에서 클래식 기타 선율과 어우러지면서 더 깊은 회환과 성찰, 쓸쓸함을 배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의 오랜 음악적 파트너인 레니 니하우스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클라우디아스 팀, 클라우디아의 테마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 영화의 무게를 배로 만든다. 주인공은 술에 취해 살인을 일삼고 항상 운이 좋았지만 말년에 그 죄를 다 받게 된다. 현실적이어서 긴장된다. 내 친구를 술집 장식으로 쓸 거면 무장을 했어야지. 이 대사에 소름이 쫙 돋았다. 비현실적인 기교로 가득 찬 액션이 없이도 박진감을 이끌어낸 위대한 명작이다. 과연 난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 자신에게 보내는 찬사. 어떻게 죽였든 그것은 살인이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참 이상하게도 최후의 서부 영화는 전성기 이후 완성됐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는 이 장르의 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력은 이 영화 개봉 이후 훨씬 높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Shave and the Haircut, 면도와 이발, Villainous Friends, 악랄한 친구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상금이 걸린 악당 카우보이를 사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필드가 죽어가는 자에 대한 죄책감과 동정으로 술을 마시는 장면은 생각 없이 사람을 죽이던 서부 영화에 대한 반성이라는 평가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무법자였던 머니가 아내와 결혼한 후 좀 사람답게 변했다가 그녀가 죽자 술을 끊고 땅을 파먹고 살려고 했었는데요. 친구 네드 로건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자 그토록 끊으려 애썼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소리 없는 분노와 소름 돋는 박력을 느낄 수 있다고들 하죠.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모든 이들이 타인에 대해, 자신에 대해, 누군가 겪은 어떤 사건들에 대해 떠돌아댈 때 윌리엄 버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나지 않아. 그땐 취해 있었거든. 윌리엄 버니는 현상금이 걸린 카우보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요. 카우보이가 죽기 전에 괴로워하며 물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윌리엄 버니는 카우보이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죠. 쏘지 않을 테니 그가 물을 마시게 해달라. 영화 속에서 카우보이가 괴로워하는 장면이 실감나게 포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Ned's Body, Shotgun Appears, 레드의 몸과 산탄총이 나타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죽음을 앞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뒤로하고 또다시 폭력의 길로 들어선 주인공 머니는 결국 과거의 행적을 용서받지 못한 자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중에서 레니 니하우스의 Burn His House Down, 그의 집을 불태우다 이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타보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Everybody does, so weird to b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Do you know the way to San Jose?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오늘은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고 막대한 재산을 교육과 보건의학, 문화사업에 기증한 존 데이빗슨 록펠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록펠러 센터, 축구장 10개가 넘는 넓은 지역에 19채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곳은 경제, 문화, 예술, 쇼핑의 중심입니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들러봐야 할 명소로 꼽힙니다.
This is your New York, and you're at the heart of it all. Rockefeller Center.
이 센터는 석유재벌 록펠러 가문에서 조성한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던 존 D.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 뉴욕주의 리치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중부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로 옮겨 살았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록펠러의 아버지 윌리엄 록펠러 시니어는 건강식품 행상도 하고 의료 행위도 하는 떠돌이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철저한 경제 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용돈도 그냥 주지 않고 일손을 거두는 등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대가를 주는 식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른 일꾼들과 똑같은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존 록펠러는 어린 나이 때부터 수입 장부를 만들어가며 돈 버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록펠러는 학교를 마친 후 휴잇 앤 터틀사의 격리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자기 사업을 했습니다. 곡물, 건초, 육류 등을 중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차츰 사업을 늘려가던 그는 20살이 되자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사업 수단이 좋아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석유에 손을 대게 된 것은 1859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최초의 유전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석유는 별로 많이 사용되는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석유에서 등잔불용 기름, 즉 등유를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록펠러는 비록 석유가 등유로만 이용되고 있지만 장래성이 있는 물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정제 기술을 개발한 동업자와 합작해 23살 때는 다른 사업은 다 접고 본격적으로 석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석유는 차츰 등유만이 아니라 발동기를 돌리는 연료 등 사용 용도가 늘어나고 따라서 그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펜실베니아 외에도 미국 내 여러 곳에서 원유를 뽑아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도 대량의 석유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일대에는 중동 못지않은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당시 인구 5만 정도의 소도시였습니다. 록펠러는 여기서 많은 석유를 뽑아올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철도가 뚫린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철도업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최대의 철도회사를 갖고 있던 그는 특히 오하이오의 석유 수송업을 장악하기 위해 클리블랜드의 철도망을 연결했습니다.
대량의 석유를 생산하던 록펠러는 좋은 조건으로 벤더빌트와 할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송 문제가 해결되고 록펠러의 석유가 여러 지역으로 공급되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록펠러는 운송업, 송유관 사업, 석유 저장고 사업 등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록펠러는 31살인 1870년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량에서 나오는 단가 절감뿐만 아니라 환불 제도로 인한 운송비 절감에 힘입어 스탠다드 오일은 점점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스탠다드 오일은 미국 정제유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됐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록펠러는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갤런당 30센트 하던 석유 가격을 5분의 1로 낮추는 등 원가 이하로 떨어뜨려 경쟁사를 파산하게 만들고 경쟁이 사라지면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일단 독점하고 있는 동안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업자가 그 분야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봉급도 적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의하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록펠러는 계속 사업을 확장해 43살에는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록펠러는 기업의 본부를 경제 중심지인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광산 매입을 시작으로 철강 산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에도 발빠르게 진출했습니다. 차츰 세계적인 석유의 시대가 열리면서 스탠다드 오일은 더욱 번창했고 1880년대 들어서서는 전 세계 석유의 80%가량을 공급하는 큰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외국 시장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이었습니다.
1890년대 중국에서는 대부분 가정에서 동물이나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불을 썼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등장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석유가 값도 싸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불빛이 밝아서 좋았습니다. 약 4억이나 되는 중국 가정이 석유를 썼으니 록펠러에게 중국은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등잔용에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각종 내연기관에 가솔린이 주 연료가 되면서 석유 사업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야말로 석유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울 만큼 세계는 석유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록펠러는 경영구조 개선,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가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러한 추세를 타고 록펠러는 53살에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록펠러 재산이 14억 달러로 미국 GDP의 1.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정부는 석유, 철강, 철도 등 대규모 독점 기업들이 가져다 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한 회사가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없앰으로써 국가 경제와 소비 시장에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911년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이 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록펠러는 스탠다드 석유를 모바일, 엑산, 에머코, 쉐브론 등 30개가 넘는 여러 회사로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쪼개어 놓은 후 계열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자마자 주식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새로 탄생한 30여 개사의 지분을 골고루 갖고 있던 록펠러는 결과적으로 그전보다 더 엄청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자 록펠러는 소화불량과 우울증 등 건강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너무 신경을 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교회 목사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내놓으시라는 권고를 듣고 여기저기 고아원과 도서관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1911년 72살에 은퇴한 그는 보다 체계적인 기부를 위해 1913년 록펠러 재단, 즉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자선단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2016년 기준 기금은 4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병원, 보건의학 연구, 학교 등의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에 막대한 기증을 해 평범했던 대학을 세계 정상급 학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북침례교에 충실한 신자였던 록펠러는 교회와 관련된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에는 꼬박꼬박 헌금을 했습니다. 일요일이면 동네에 있는 침례교회에 나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사업상 출타를 할 때면 반드시 현지의 흑인 침례교회에 나가 예배를 보고 후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을 반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로라 스펠만 록펠러가 은밀히 흑인 차별 반대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록펠러는 평소 부인의 조언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내의 판단은 항상 나보다 나았다. 아내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지금 가난뱅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록펠러는 1937년 98세 생일을 약 두 달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휴양지인 플로리다에서 숨진 그는 고향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묻혔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석유 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